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단락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7장부터 내용은 크게 보면 마가복음 두 번째 단락이죠. 내러티브 단락 중에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 두 번째 단락에는 크게 8개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8개가 각각 4개씩 그래서 1, 2, 3, 4, 1-2, 3-4, 이렇게 4개씩 서로 평행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게 여섯 번째고요. 지난번에 보았던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은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4개와 또 뒤에 나오는 4개의 사건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광풍 사건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후반부의 첫 번째 사건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주말쯤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번째 사건이 거라사 광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고 돼지떼를 몰아내신 거라사 광인 사건인데, 지금 사건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거라사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오늘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읽은 이 7장부터 내용은 앞에 있어서 다른 사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설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조금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여하튼 뭐 그 중간에 들어 있으니까. 또 본문이 분량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사건 보면 뭐 12절, 7절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문은 우리가 지금 5절까지만 읽었지만 23절 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길다는 거 하는 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3절은 다시 두 개의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거라사 사건에서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돼지떼를 몰아내시고, 이렇게 두 번 사건이 두 개의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처음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내용이 한번 나오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가 나옵니다. 다만 이 각각 두 번 사건에서도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고 주님이 설교하시고, 또 어떤 행동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다시 또 설명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가. 1절,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였는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여들었는데, 문제가 2절에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읽으신 게 아니라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떡을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손을 안 씻고 이제 떡을 먹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행동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납득이 안 가는데, 우선 밖에 나갔다 왔으면 요즘도 애들도 다 손 씻으라고 하잖아요. 손 씻고 먹으면 될 텐데 왜 더럽게 이 손을 안 씻고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책을 잡으려고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예수님께 어떤 누가 되려는가,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방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손 안 씻고 떡 먹는 게 좋습니까?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씻고 먹는 게 좋죠.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잔소리 하셔도 됩니다. 제자들이 떡 그냥 집어먹으려고 하면 어이 베드로 잠깐 손 좀 씻고 와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이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잔소리를 안 하세요. 제자들을 제지를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그냥 떡을 집어먹게끔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는 이거 이렇게 될 걸 아시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문제를 야기하셔서 그 다음에 주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 있었던 풍랑 사건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순종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전에 다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방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단순히 몰라서 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책하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서 꾸지람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뭐 문자만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로 물었으면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게 질문한 것이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비판하기 위한 혹은 책망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5절 중간에 보시면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강조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전 지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닙니다. 이거 손 안 씻고 먹으면 식중독 걸리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니고 정결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결 규례에 의해서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도록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식탁에 앉으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습성을 위해서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좋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때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 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칼빈이 가리키거든요. 근데 정결규례도 마찬가지여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에 앉으면 앉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정결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씻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씻는 이유는 외부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만약에 어떤 죄 지은 사람과 내가 악수를 했거나 접촉을 했거나 말을 섞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 때문에 나도 불결하게 되는데 그 불결한 모습으로 내가 밥을 먹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이걸 지켰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알지 못하는 여자랑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목욕도 했습니다. 그냥 이게 불결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제 정결 규정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가셨을 때 딱 한 가지만 조건을 걸으셨어요.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조건 안 따집니다. 흑인, 백인 이런 것도 조건 안 따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딱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라. 그래서 다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게끔 하셨어요. 매일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씻고 뭐 씻고 가는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정만 60만 명이죠. 다른 사람들까지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지금 장소는 시내산이 광야에 있어요. 사막에. 사막에서 200만 명이 어디서 도대체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마셔야 될 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막에서 물 안 마시고 그걸로 다 목욕하고 빨래하고 이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물이 솟구치게 하셔서 강물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그 강물에 가서 거기에서 다 목욕하고 빨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결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두 가지 더 정결 규정과 관련된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구약의 레위기 같은 경우, 레위기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정결과 관련해서 세 단계로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결한 것, 하나는 정결한 것, 그 다음 마지막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요. 만약 먹는 것도 불결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결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거룩한 음식,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사람도 셋으로 나눕니다. 불결한 인간, 이방인이죠. 정결한 인간, 정결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땅도 세 종류로 나눕니다. 불결한 땅, 아무 땅이나 모두 땅은 다 불결한 땅입니다. 정결한 땅, 하나님이 복주신 땅, 거룩한 땅, 성소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세수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올 때마다 제사가 필요했어요. 불결한 단계에서 정결한 단계로 넘어올 때에 제사드립니다. 정결한 단계에서 거룩한 단계로 넘어갈 때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항상 제사를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불결한 상태에 있다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식탁에 앉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사가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정결규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쭉 했었던 것이죠. 아, 제가 사전식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앞부분에 우리 7장 이제부터 이번 주간에 살펴볼 내용의 서두 부분이니까 이 서두 부분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정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여지껏 있었던 문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했죠. 그런데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문제였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바다에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혹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 딸이 아프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과연 제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건은 여지껏 있었던 문제와는 좀 다른 방식, 다른 모양의 문제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신앙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이거를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책망하는, 꾸지람하는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이런 핍박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신앙생활, 종교생활, 일상의 삶 그런 삶의 관습, 전통과 다른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뭐 세상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유대인들이 살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내 주변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도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취한 겁니다. 삶의 관습을, 문화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그따위로 행동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정죄를 당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과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리고 또 핵심 주제는 정결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관습 때문에, 전통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감사하게 김장을 담궜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생선을 넣느냐 마느냐, 전라도식이냐 경상도식이냐 막 다르다고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 조정하기가. 어제 저희 교회에 오후에 새로운 가정 한 가정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를 했더니만 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시래요. 근데 이 근처에 산다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순복음교회를 원래 다니시던 분이시면 가급적 순복음교회를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저 우리 오면 뭐 당연히 환영하고 기쁘고 좋지만 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던 분이 이 장로교회를 오시면 좀 밋밋하고 이게 조금 여하튼 거시기하다. 이게 좀 아무튼 맹맹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관습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가 50년 신앙생활에 50년 일상생활에 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여지껏 친구들과 같이 뭐 하던 것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고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뒤로 당하거나 비판 듣거나 꾸지람 듣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거나 나만 혼자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지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도대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잘 돌아보고 아직도 끊지 못한 과거의 모습, 과거의 관습들, 그런 것이 무엇이는지도 돌아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을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전에 살던 것과 다른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